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전하신 주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해주시옵시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생명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 안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헬라인과 로마인과 또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게 되어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로 인해서 회당에 있던 적지 않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많은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헬라인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아마 그 당시 그 유대인들도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해서 그 지역에 살던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다는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처럼 유대교를 따르던 그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그 수가 한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사람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 헬라인, 경건하다 한 걸 보면은 아마 그 헬라인 중에서도 인품이 있고 해가지고 또 좀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기부인이라는 걸 보니까 또 역량을 미치는 힘 있고 또 돈이 있는 그런 사람의 또 부인들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유대교에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교가 힘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몽땅 예수를 믿겠다고 유대교를 빠져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시기도 나고 막 분노가 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작당을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 일행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있지를 못하고 실라와 함께 옆에 가까운 지역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계속 남아가지고 거기에 개종한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도망을 가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더 신사적이네.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마음이 너그럽다던 그런 표현 같은데 그래서 아예 막 그 말을 배척해버린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이 과연 그러한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상고하면서 정말 이게 그러한가 살피고 또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베리아에서도 유대교를 따르던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어버렸고 그러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베레아로 몰려가가지고 소동을 벌이면서 바울을 또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잊지를 못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남아있 때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뭐였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아주 짧은 그 이제 세월에 세워진 그런 교인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모범도 보이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뭐였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서 교인들 사이에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이 만연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소식까지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앙을 좀 격려해주고 또 동시에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도록 위에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서신서에서는 배경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이라는 거 잘 좀 기억하시면서 성경 보시면은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좀 감을 조금씩 잡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뭐 또 간단한 그런 내용이죠. 항상 서신서에 나오는 형식대로 인사말로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실루아노는 신라라는 그 말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인사말로 서신이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같으면은 뭐 별 생각 없이 그런 인사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빌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도 어떤 교회가 어떤 무슨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뭐 초청자 같은 그런 내용을 이제 보낼 때에 그 시작이 거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기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그런 형식이죠. 또 노예나 총회가 교회 공문을 때에도 빠지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먼저 이제 기원을 하면서 공문을 보내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다. 그 얘기는요. 단지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은혜와 평강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은혜 평강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로 우리가 하는 인사라 그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주된 용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 마음은 사실 안중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도움 받아가지고 내 편하고 나 잘 살면 된다. 별 문제 없이. 아마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오면 은혜를 달라. 또 평강을 빌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들이고. 그러면 사도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빌고 있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은혜 평강을 비는 그런 말을 하고 있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의 성향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은혜 평강을 말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는 은혜 평강 얘기할 때에 그 은혜와 평강의 상태를 항상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건 얘기한 대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 그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 상태로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하다 그 얘기는요 환경이 주된 조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환경만 좋으면은 별 문제 없이 살아가면 마음 편안해요. 우리가 마음 편치 아니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내 속을 괴롭히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이 편안한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굳이 예수께 빌 필요가 없이 환경만 좋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도 우리 환경 그렇게 되어달라는 그런 원함을 자꾸 가지고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자에게 마음이 편함 이러한 얘기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산업 환경이 별 문제 없으니까 마음 편하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자가 염려 걱정 없이 믿음 어떤 편안한 가운데 존재한다 그 얘기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다 편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얘기란 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길 기도하지만 사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일단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환경이 편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해서 도망치기 한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복음 전에 생겨난 교회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괴롭히겠죠. 그런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 편안할 수가 있는 것, 이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은 핍박도 물러가고 사라지고 그런 조상에 주어진다? 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 신자를 은혜와 평강이 있게 만드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고 받아내는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원한 이것이 이루어지겠지. 거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 그런 말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된다. 입을 크게 벌리면 크게 받는다. 이런 식인 말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던지고 죽으셨는데 그 간단한 한마디 같지만은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속에는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해야 될, 이루어내야 될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믿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바로 그분이 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야 될 것, 그게 남아있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어야 될 것, 이걸 따로 간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서로도 많이 가지고 더 커지게 싸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싸우는 것이죠. 뭐 세상에 그렇다 쳐도 교회도 이런 싸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전도는 솔직히 전도라 할 수 없이 전도가 아니고 경쟁이고 싸움이에요.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시기하고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에 있는 최대의 항구 도시입니다. 주민들이 거의가 다 헬라인들인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생활에 쾌락적이고 또 상당히 문란한 그런 면이 또 많았겠죠. 그런 생활에 환멸이 느낀 그 헬라인들이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유대교에 마음이 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당으로 몰려들었다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았고 또 얘가 말씀드린 대로 높은 계층의 헬라인들이 많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교가 힘을 얻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때문에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난다. 예수를 믿는다. 쉽게 말해서 네 교회에 나오던 의사, 검사, 판사, 뭐 학장, 뭐 회장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딴 교회에 가버린다. 정말 이거 목사 칼 물고 죽을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 바울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들어섰는데 교인들 절반이 그 교회로 가버린다. 가만히 있을 목사가 없습니다. 신경이 엄청 나는 거죠. 어느 교회가 그런 식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교회는 뺏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은속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런 걸 실감 못하겠지만은요. 밖은 전쟁터입니다. 교회에서에게는요. 진짜 전쟁터예요. 내 교회 옆에 다른 교회 들어선다면 바짝 긴장하는 그런 편입니다.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한 대로 다 이루셔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커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바람은 커지기를 원하지만은 성령 귀놓게 본다면 교회 커져야 될 이유, 그 근거, 그게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지 남긴 사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남긴 것은 증인 되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증인 되으라가 아닙니다. 몇 번 말했잖아요. 되으라는 것이 아니고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젠 증인은 길로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기에 붙들 인생이다. 빼도박도 못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그 이루신 일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명 안에서 내 교회가 커져야 됩니다. 그런 정당성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로 가도록 만드시겠다,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지 뭐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확보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러한 뜻은 전혀 담겨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란 인간 욕심을 주의 뜻으로 바꿔버리죠. 바꿔가지고 서로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 경쟁을 하죠. 그리고 내 교회가 부흥되는 걸 은혜라고 말을 하죠. 저 교회 자가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식의 경쟁이 주 아니라 생각한다면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의 은혜와 평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 부흥하는 것 때문에 마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심 가득할 것이고 교인들은 목사 능력 없다고 불평할 것이고 그런 안에서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다 이루신 주님이 아닌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이루신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 먹을 때 누리는 겁니다. 그때 가능한 게 은혜 평강이에요.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쓸 때에 옥에 갇힌 그 형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게 뭐 바울이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성적, 성품 그런 게 그런 삶을 살게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 이루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이루어야 될 것 그게 없는 분이었어요. 이루신 주를 믿는 것이죠.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자. 그게 목표인데 옥에 갇혀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길이 열리면 열린 대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옥에 갇히면 갇히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의 뜻 안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같이 내가지고 안 될 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거 이루신 많이 했기 때문에 옥에 갇혀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고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거. 아니 바울은 일꾼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 남겨놔야지. 일찍 죽은 사람은 별 도움 안 해 저 같은 사람이고 바울 같은 사람 오래오래 남겨가지고 교회를 몽땅 세워야지.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루심이란 걸 안 믿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이 일을 해야 하고 이루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터져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하신 나를 보면 항상 안 되거든요. 부족하고 아직 안 채워져 있고 못 이루었고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은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이루어진 주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다.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죽자. 아이 근데 죽으면 안 됩니다. 할 일 남아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무슨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다 이루심 안에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마디로 한 3주 만에 교인이 100명, 200명 됐다고 하십시다. 근데 겨우 3주 있다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아쉬울 거예요.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믿을 건데 더 교회 커질 건데 이럴 만도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아쉬움도 없고 섭섭함도 없는 거예요. 3주 만에 도망을 치겠다 해서 예수님의 일이 망가졌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일이 희망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설사 한 명도 안 믿어도 주님의 일은 희망되지를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한 명도 안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주님이 일단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신 주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의 평강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예수께 붙들 사는 그러한 신자는 기어이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믿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걸 미처 하지 못해가지고 구원이 취소가 되고 불이익당 그런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일의 몫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근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해야 될 걸 하지를 못하면은 나중과 상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해야 될 걸 다 해야 된다는 그렇던 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몫이 주어진 그게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해도 주거하신 일이고 병상에 누워도 주거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면 일을 못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떤 형편이 있어도 어떤 처지를 우리가 겪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처럼 우리가 다 이루신 예수를 보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루어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뭔가 부족하게 보이니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령, 신자의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과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 완성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경건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경동 거룩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경건과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살았노? 뭘 안 먹고 뭘 지켰노? 이걸 따지면서는 거룩과 건강을 이렇게 나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걸 놓치냐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기 경건 그룹을 만들어 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이루신 줄을 믿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 목사 어떤 가운이라는 것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런 옷을 걸침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경건 그룹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건과 거룩도 주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경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루어야 될 것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경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다 이래버리면은 나중에는 제대로 실천해 보는 그런 나를 보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건 은혜와 평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자가 개인적으로 뭐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방언 터지고 병 낫고 뭐 입에 거품이고 넘어지고 뭐 별 체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걸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안 물어요 진짜. 정말 안 묻습니다. 당시 어떤 체험했는가 안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도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걸 가 저작 되었다 그 말입니다. 했으면 그냥 한 것이고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이런 주를 믿는 믿음 많이 함께하는 거죠. 그럴 때는 똑바로 경건에서 교류할 사람이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체험 못해도 평안이고 체험을 해도 평안이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 일관되게 흘려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이루었다는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일관되게 흘려야 돼요. 그 죽으신 우리를 의와 거룩과 생명의 자리에 완벽하게 옮겨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일관되게 흘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을 살기 위한 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명은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의 일로 확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고생을 하고 뭔가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이 운명은 이미 주님으로 확정되어버렸다. 그게 신자입니다. 확정되어버렸다. 하는 거 봐서 바꾼다. 이게 아니에요. 확정된 사건이고 그 확정된 사건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알고 깝게 신자답게 고쳐가시고 만들어가신 주님의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삶에 실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런 주님의 일이 있을 뿐이다.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 땅의 것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평강 누리려고 한다면 항상 불안해야죠. 있냐 없냐 이걸 따지면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말은 너희가 은혜도 받고 평강도 받고 그래서 편히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 다 이루고 죽으신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오직 다 이룬 그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존재하기를 원한다. 그걸 인사마로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 다가갔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서 그 주님이 준 선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남을 때에 저와 여러분 평강의 삶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은 참 크나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평안이 있게 한 능력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다 이루신 주를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룰 것이 없이 우리는 그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량 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으로 기뻐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